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군의 F-16 전투기가 오늘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러시아의 SU-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으며 수차례 이에 대한 경고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전투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터키군 전투기들에 의해 격추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시리아 공습에 나선 자국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포함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오늘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터키의 요청에 따라 나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가 오늘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나토 관리는 이번 회의는 터키가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또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터키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터키 측으로부터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미군은 이번 사건에 개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했지만 이들의 상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조종사 두 명이 낙하산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는 그 뒤 조종사들 중 한 명이라며 자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그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잇따른 테러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 등과 관련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의 공습 확대를 환영한다며 ISIL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추가로 기여할 경우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벨기에 당국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핵심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지하철과 학교들이 오늘로 나흘째 폐쇄되고 있습니다. 찰스 미첼 벨기에 총리는 브뤼셀에 심각한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적어도 다음 주까지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총리는 그러나 학교 수업과 지하철 운행은 내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로코 당국은 벨기에 측으로부터 살레 압데슬람 추적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남부 몽루주 외곽의 한 쓰레기통에서 어제 자살 공격용으로 추정되는 폭탄 조끼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 미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친지 방문 등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국무부는 ISIL과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 테러단체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하고 있다고 여행 경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추수감사절인 오는 26일과 그 이튿날인 대량 상품 구매가 이뤄지는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앞두고 고도의 경계태세를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은 아직 미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면담에서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은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 중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테러와 분별 없는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이슬람 반군들과 매시간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야만에 대항한 문명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요르단강 서안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정보당국이 얼마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최룡해 북한노동당 비서가 지방농장으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당국회담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기구는 북핵 문제에 대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대북방송 신설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대규모 예산 지원을 받아 라디오 뉴스를 송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고 황해도 남부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정보당국은 얼마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최룡해 북한노동당 비서가 지방농장으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비서는 비무장지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이달 초 지방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등이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룡해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청년중시정책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고 이 또한 징계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완공된 백두산 발전소는 완공 이전에 토사가 무너져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룡해는 이달 초 치러진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에서 국가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져 신변 이상설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최룡해가 지난 2013년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는 죄질이 다른 만큼 복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룡해는 지난 1994년 비리 혐의로 강등된 데 이어 2004년에도 비리 혐의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도 최룡해의 경우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룡해와 같은 빨치산 2세로 장의위원 명단에서 함께 이름이 빠진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의 행방을 확인해야 김제1위원장이 최룡해를 추방한 정치적 의도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교롭게도 그 장의 명단에 그 가장 유력한 빨치산 2세 두 사람이 동시에 빠졌다. 거기다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이재일이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정은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동시에 빠졌다. 그 지금 북한 권력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정보를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또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을 주도했던 군 지휘부는 승진 또는 유임됐지만 한국군의 포격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간부들은 좌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뢰 도발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대장 계급을 유지하고 있고 지뢰 매설에 직접 개입한 임광일 제2전투훈련국장은 작전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지뢰 도발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협상에 북한 측 대표로 나왔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파리와 합의에 따라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피 흘리지 않고 중단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위상에 대한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의 평가입니다.
장성택 최룡해가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김정은 권력의 정권의 이제 제2인자로서 당분간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군의 응징 포격 사실을 지연 보고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상룡 2군단장은 후방인 한복 구단장으로 좌천됐고 김춘삼 작전국장과 박정천 화력지휘국장은 해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0일 한국 측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이유로 비무장지대 지역과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한국군은 이에 대해 수십 발의 자주포를 응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현재 해외 50여 개국에 5만 8천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해 한 해 2억 3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건설과 의료,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3천여 명을 추가 파견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특히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1,250여 명의 의료인력 가운데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만 1,18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의료인력은 현지 당국과 결탁하거나 현지인들의 무지를 이용해 불법 낙태 시술로 한 달에 수천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중금속이 함유된 북한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은 어제 미국 뉴욕의 한국 대표부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문소에 들러 애도를 표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고 언제 방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서로 일자를 조정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북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방북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한 간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기구는 북핵 문제에 대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남측은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이, 북측은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게 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이 24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실무접촉 대표단으로 김 본부장과 함께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국무총리실 국장 등 3명을, 북측은 황 부장과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의 명단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 수석대표로 나섰던 김성해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황 부장을 지명했습니다. 황 부장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과 민족화해협의회 부장,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등을 겸직한 대남통으로 2005년 이산가족 화산상봉 실무접촉단장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장관급회담 수행원 등으로 남북회담에 참석한 경력이 있습니다. 남측 김기웅 본부장은 통일부에서 대표적인 남북회담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김 본부장은 남북회담 사무국 회담기획과장과 정세분석국장, 통일정책실장 등을 거쳐 남북회담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북 전문가는 북측 수석대표인 황철 부장도 대남통이지만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측이 8.25 고위급 합의 때 공동보도문 작성에 관여한 김성해 부장이 아닌 황 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운 것은 이번 실무접촉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북측이 민간급 교류에 경험이 많은 황부장을 내세운 것으로 볼 때 이번 실무 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하면서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반대하는 체질화된 본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평통은 이에 대해 사실상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을 가리우고 남측의 대결 정책과 미국의 핵전쟁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박 대통령의 북핵 관련 언급을 직접 겨냥한 것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기선잡기를 위한 공세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또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를 맞아 지난 23일 한국군이 서북도서 해역에서 실시한 해상사격 훈련에 대해서도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측의 사격 훈련은 동족 대결을 노린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대북방송 신설 계획이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라디오 뉴스를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BBC 국제방송이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뉴스 송출을 위해 내년 4월 시작되는 영국의 새 회계연도부터 대규모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2017 회계연도에 5,100만 달러, 이어 2017-2018 회계연도부터 매년 1억 2,800만 달러의 예산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BBC는 23일 북한과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의 라디오 방송을 새로 송출하고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의 TV 또는 디지털 방송을 확대하는 데 지원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홀 BBC 사장은 국제방송에 할당된 이번 예산안의 증액 규모를 역대 최대로 소개하면서 정확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뉴스 보도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옹호하겠다는 BBC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홀 사장은 또 BBC 국제방송이 영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 수출 창구 중 하나이자 최고의 국제 영향력 확대 수단의 일부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전 세계 5억 명 인구에 다가가겠다는 목표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BBC 국제방송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외떨어진 지역까지 다가감으로써 그럴 기회가 없었던 해당 지역의 개인과 사회에 영국과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산을 BBC 국제방송의 TV, 라디오, 디지털 방송에 투입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BBC는 지난 9월 향후 10년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통해 일일 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개시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 의회에서 열린 북한 민주화 방안 회의 중 BBC의 대북 방송 필요성이 제기된 뒤 의원들과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 방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BBC의 대북 방송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BBC 경영진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전파 방해 등을 이유로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북 방송에 소극적이었고 BBC 국제방송의 예산을 지원하는 영국 외교부 역시 제작비 대비 효율성이 낮아 대북 방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북 방송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1월 발표한 뉴스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효과적인 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현재 전 세계 3억 800만 명의 시청자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그 수를 5억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의 주가가 20일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오라스콤이 운영하는 고려링크의 북한 국유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흐람 온라인 등 이집트 매체들은 22일 오라스콤의 주가가 이날 이집트 주식시장에서 2.94%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가 이날 전 북한에서 운영 중인 고려링크의 국유화 우려에 대해 이집트 주식시장에 해명했지만 주가 폭락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업체의 올해 9개월간 영업 손실액이 3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 역시 주가 폭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는 22일 오전 성명에서 고려링크에 대한 합병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업체 운영팀이 계속 북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유화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 따른 규제로 금융과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선 오라스콤이 지난주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 고려링크에 대한 북한 국유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의 북한 내 영업 이익에 대한 현금 전환과 해외 송금이 막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링크의 국유화가 이뤄지면 손실과 회사 신뢰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오라스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북한 내 고려링크의 지난해 말 현금 잔고는 5억 4,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라스콤은 앞서 북한 최신성과 논의 중인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에 모두 부합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라스콤의 합병 의도와 관련해 BOA에 오라스콤이 지분을 북한에 파는 형식으로 수익금을 챙긴 뒤 북한 내 사업을 접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경제난으로 외자 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오라스콤에 현금을 반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러스 최고 경영자가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를 걸림돌로 거듭 강조한 건 경영에 대한 비난을 피하면서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서 수익금을 건지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현재 고려링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주 성명에서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오라스콤은 이집트와 북한 외에도 레바논, 파키스탄, 북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해 포전 담당제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 도입으로 곡물 생산이 다소 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포전제 성과와 과제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말 평양 외곽의 협동 농장을 방문한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 씨는 이 농장에서 포전 담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단천 남색 전선 협동 농장이고 또 하나는 평양 남색 커팟 연구소입니다. 제가 두 군데에서 하나씩 그 포전 담당제의 성과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점 남세 전문 협동 논장의 경우에는 그 안을 해준 그 기사장이 30% 40% 생산량이 늘었다. 자기도 확 놀랐다.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포전 담당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보도입니다.
이렇게 저별로 포전 담당별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니 국률 풍성에서 보내기도 제철에 질적으로 빨리 끝냈으며 지금은 이렇게 김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전 담당제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협동농장에서 10톤의 쌀을 생산하면 국가의 토지 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 대금조로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평균주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소득이 비슷해 근로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몇만 원을 받아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존 담당제에서는 15톤을 생산할 경우 국가에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10톤은 분조원들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거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는 농민들이 포전 담당제를 통해 최초로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집단화 시켜놓으면은 내 것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쪼개서 특히 두세 명이라는 게 가족 단위로 아마 중심을 할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이라는 개념을 좀 높이려고 시도한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은 포전 담당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월 노동신문은 평안북도 용천군 양서협동농장에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2013년보다 정보당 1톤 이상 늘었다며 포전 담당제의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포전제 도입 이후 곡물은 물론 야채 생산도 늘고 질도 좋아진 것 같다고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 씨는 말했습니다.
방문 기간 중에는 그 작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호텔이나 그 식당에 가면은 역시 그 야채 종류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도 뭐 신선하고 맛이 있고, 예, 작년까지는 있긴 있었는데 별로 그 종류가 좀 적고 그리고 맛도 뭐 맛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아 맛있다란 그런 정도의 맛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진짜 뭐 신선하고 일본에서도 먹는 것과 그 변함없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포전제를 도입한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곡물 생산은 2012년 445만 톤, 2013년 484만 톤을 기록하다가 2014년에는 503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포전제가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우선 포전제는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전제로 인한 증산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뭐 포전 담당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정보를 쭉 보면은 이게 한 40% 내외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그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포전제를 하더라도 당국이 비료, 전기, 농기계를 충분히 대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력과 농기계는 농민들이 자력으로 장만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이 제공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이민복 씨는 말했습니다.
비료나 이런 농기계나 기름이나 농자재 이런 것이 북한 내에는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인 개혁을 해도 개방이라는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이게 한계가 크게 부닥칠 겁니다. 아마
또 다른 과제는 농민과 국가 간의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권태진 박사는 밝혔습니다.
정해지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농자재입니다. 그건 바로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자본을 갖다가 농자재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결국 3대 7이냐 7대 3의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그 농자재를 만일에 국가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은 국가가 7을 가져갈 거고 농민들은 3을 가져갈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농자재를 농민이 부담한다 그러면 국가가 농민의 몫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전문가들은 포전 담당자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 못지않게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1996년과 2002년에도 분조 관리제를 시도했으나 그 뒤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김장을 넉넉하게 하면 겨울을 나기가 한결 수월한데요.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김장 4천 포기를 담가 탈북민들과 함께 나누는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사랑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담그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네, 그리고 김치가 되게 달아요. 네, 양념도 맛있고.
네, 너무 싱싱한 것 같아요. 야채가 네. 이게 무쳐놓은 게.
매콤한 김장김치를 쭉쭉 찢어먹는 맛에 4천여 포기의 김장을 담그는 일도 즐겁기만 한데요.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연합봉사단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직원들 그리고 주부들과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15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네, 많이 버무려주세요.
네. 네, 맛있게 버무릴게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마당에서 진행된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김장 담그기 행사인데요.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통일부가 추천한 탈북민 1000세대에 각각 10kg씩 전달됩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의 박경미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연말에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서 김장 행사를 보통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좀 통일과 관련된 일들을 앞으로 같이 할 건데 그중에서 이제 뭐 첫 행사로 탈북민 겨울나기 돕기 김장 나눔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이 같이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서 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합봉사단을 구성해서 올 1년간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어머니 봉사단이 20여 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분들도 오셨고 또 그 밖에 이제 중소기업 임직원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한 150여 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꽉 잡아주세요. 잡았습니다. 예.
맛있어요. 맛있는 김장을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씩은 비법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먼저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아, 저도 처음 나와봐서요. 네. 막상 나와서 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덕분에 친구 덕분에 네. 봉사한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손만 넣어주는 거니까 네. 그다지 힘든 건 아니에요. 다 해서 홍수, 고춧가루도 그렇고 다 그래서 맛있어요. 이거 탈북자분들 김장하고 하는 거 힘드니까 조금씩 나눠 먹는 의미에서 이거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디든 와서 고생들 하시고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잘 났으면 좋겠어요.
또 함께 따뜻한 뭐 겨울 날려고 그럽니다. 맛을 보시고 이게 제일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시죠. 맛 있고 또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 해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반가워하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김장을 담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열심인데요.
이거 집에서도 사실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나와서 하니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네, 또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도와드려야겠어요. 처음에 괜찮은데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시려워요.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겨울 잘 나셔서 이제 힘내셔가지고 잘 새해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좀 힘든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탈북민들이랑 같이 하니까. 요즘 집에서 김장 자체를 잘 안 해서 근데 상당히 어렵네요. 생각보다 좀 소중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단순히 김치도 뭐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뭐 탈북민들도 모이고 그랬으니까 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손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도 함께 참가해서 좋은 일도 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고유 문화인 김장도 체험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네. 잘 몰라요, 이거는. 이거는 김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몰랐어요. 오늘 하니까 이렇게 알게 되어서 참 재밌고 먹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중국 친구들이 보내드리고 더 맛있게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또 김치 잘 담았잖아요.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그래서 오늘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김장 맛있게 담궈가지고 정말 올겨울도 포근하게 따뜻하게 낳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그 살아가는 행복을 만끽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예? 아주 고소하고요. 아주 매콤하면서 달콤한데요.
이번에 담근 김치 맛을 누구보다 기대하는 사람은 이 김치를 직접 먹게 될 탈북민들인데요. 탈북민들도 함께 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아, 좀 감사하죠. 저 겨울철에 또 김치를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제가 넘어올 당시가 이 계절이었거든요. 겨울이 올 때마다 좀 그때 생각도 나고 좀 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 거고요. 진짜 정말 힘을 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서울이 많이 추웠는데요. 이 김치를 받고 그 따뜻한 온기를 받으면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배를 해서 김장이라면 해주니까 얼마 좋아요. 김장을 맛있게 해서 다 골고루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버무리세요. 새우 젓다고요.
탈북민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김장을 담가 나누면서 공동체 문화를 다시 한번 체험했는데요.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는 탈북민 처녀 세대를 비롯해 기존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원해오던 지원시설과 소외계층 등 1350세대에게 각각 10kg씩 전달됐습니다.
찹쌀풀하고 마늘 다 들어갔습니다.
양념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터키군이 자국 영공에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과 동유럽 16개국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프랑스 주도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S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힘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터키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요?
네, 터키군이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요. 시리아 접경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가 지난 9월 시리아 사태에 개입한 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반복적으로 자국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항의했었고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시리아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러시아 전투기가 어떻게 격추된 건지 좀 살펴보죠.
네, 터키군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수호이 24 전투기가 시리아 접경 남부 터키의 하이타주 야일다르 영공을 침범했는데요. 5분간 10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공 내에서 계속 비행하자 터키의 F-16S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네, 조종사는 어떻게 탈출을 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조종사 두 명이 전투기가 완전히 추락하기 직전에 비상 탈출을 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시리아 반군이 조종사 한 명을 체포했고 한 명은 사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터키 방송에 공개된 전투기 격추 장면을 보면요. 전투기에서 화염이 나온 후에 비행기가 수직으로 추락을 하고 있고요. 조종사들 이전에 비상탈출에 성공을 해서 낙하산 두 개가 펼쳐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촬영한 흐릿한 영상이라서 선명하진 않지만 낙하산 두 개가 성공적으로 펼쳐져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당초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을 했다 해서 격추를 시킨 거고 그런데 조종사들이 떨어진 곳은 국경 너머 시리아 쪽이란 말이죠. 네. 시리아 반군에 체포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실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키 군은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 침범을 해서 격출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이제 전투기가 추락한 곳은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주 야마디 마을 이 투르크멘족 반군이 장악한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서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요. 앞서 러시아 조종사를 체포했다고 주장한 주체도 시리아 투르크멘 반군인데요. 라타키아주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 이후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시리아 정부군이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터키는 이 투르크멘족들과 우호적인 관계고요. 앞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러시아의 공습을 피해서 터키로 피난한 이 투르크멘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자국 전투기가 비행 내내 시리아 상공에만 머물렀고 비행 관제 자료로도 확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투기 추락 원인도 다른 전투기에 의한 격추가 아니라 지상에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 격추 지점 또 방법에서 터키 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전투기가 격추 당시 터키와의 접경에서 1km나 떨어진 시리아 상공에 있었다. 이번 사건은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크렘린궁 대변인도 앞서 이번 전투기 격추 사건은 매우 엄중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고 또 탈출한 조종사들의 생사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반군은 한 명을 체포하고 한 명은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직 러시아 군에서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을 항의했을 때 러시아도 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지난달에는 그랬습니다. 터키 정부의 영공 침범 항의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악천후로 시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의적인 침범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영공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것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격추된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을 벗어난 적이 없고 관제 자료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다. 터키가 자국 영공에 침범한 군용기를 격추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처음은 아닙니다. 터키군은 지난 2013년 영공을 침범한 시리아 정부군 헬리콥터를 격추했고요. 지난달에는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했었습니다. 하지만 예. 조종사가 탑승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한편 터키는 미국에 대해서는 시리아 공습을 위해서 자국의 인시클릭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입니다. 사실 터키는 오랫동안 이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다가 ISIL이 자국 내에서 테러를 벌이자 전격적으로 기지 이용을 결정했고요. 미군이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이 인시클릭 기지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터키가 오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실을 알려왔다면서 하지만 미군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격추 사건이 앞으로 국제사회 시리아 사태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전투기가 격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사국인 러시아와 터키의 공식 발표만이 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요 회원국인 터키의 요청에 따라서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소집했다고 밝혔는데요. 나토는 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회원국인 터키 영공을 침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요.
네, 이 올랑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조금 전에 이곳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백악관에서 회담이 열리는데요. 프랑스는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강력한 응징을 다짐했고 미국도 이 ISIL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오늘 회담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프랑스가 자국 안전을 확보하고 ISIL에 대응한 공세를 벌이는 데 있어서 미국의 강한 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프랑스가 이미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 제공과 공습 목표 설정 또 전투기들에 대한 공중 굴비 같은 협력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는 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만났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안보리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주도하는 등 이 국제사회의 ISIL 대응 노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영국도 이 파리 연쇄 테러의 즈음에서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세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캐머런 총리는 영국 의회에 어제 시리아 안의 공습을 승인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영국군의 공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영국은 프랑스 전투기들이 시리아의 ISIL 공습을 위해서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 섬에 있는 자국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예. 자, 프랑스가 이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이미 이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를 했는데 샤를드골 항공모함에서도 처음으로 공습이 이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샤를드골 항공모함을 지중해 연안으로 보냈고요. 어제 도착한 샤를드골 모함에서 발진한 라팔 전투기가 처음으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수행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라팔 전투기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출격한 미라주 2000 전투기가 합류를 해서 ISIL 지휘소, 군용 차량 차고 정비시설 같은 시설들을 파괴했다고 밝혔고요.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26대의 전투기를 비롯해서 조기경보기 등 37대의 군용기가 실려있는데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샤를드골 항모 전단의 배치로 시리아에서 ISIL에 대응할 전력이 3배 이상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프랑스의 공습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여러 주 동안 ISIL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자, 올랑드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내일은 모스크바로 가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올랑드 대통령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어떤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에 개입할 당시에 ISIL을 겨냥한 공격을 벌일 것이라면서 미국의 환영을 잠시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공습을 시작한 후에는 오히려 ISIL보다는 다른 온건파 반군을 공격하는 데 자원을 더 집중시키면서 미국 등 서방국으로부터는 정당성을 잃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비난을 받았고 또 갈등도 고조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미국의 이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가 시리아 접경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국제사회 협력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전문가들은 앞서 러시아가 프랑스의 ISIL 대응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국에 가해진 경제 제재의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앞서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별개라면서 선을 그었었습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동유럽 16개국과의 정상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중국 수저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올해가 4회째 회의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같은 이 동유럽과 중유럽 16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했고 주로 경제협력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중국의 기반시설 투자인데요.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리 총리는 중국의 투자로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연내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 지역을 잇는 고속철도는 중국의 원대한 계획인 신 육상 해상 실크로드 1대1로 계획이라고 하죠. 이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요. 또 중국은 이밖에 동유럽 여러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또 개선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는데 리 총리는 또 이밖에 동유럽 16개국과 다자 금융기관 창설도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위안화의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자, 눈에 띄는 것이 리커창 총리가 이번 회의 기간 중에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밝혔다고요?
네, 사실 뭐 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이 발언이 사실은 더 주목이 되는데요.
예.
앞서 전문가들이 중국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7%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7% 성장을 향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7% 안팎의 성장 목표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마지막 이 4분기에서 성장률이 3분기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앞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에서는 그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평균 6.5% 성장 목표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 중국의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이 중 성장률의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밝혀왔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고 황해도 남부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1도, 최고 4도, 개성 최저 2도, 최고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1도, 장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9도, 원산은 최저 2도, 최고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하 3도, 선봉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군의 F-16 전투기가 오늘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러시아의 SU-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으며 수차례 이에 대한 경고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전투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터키군 전투기들에 의해 격추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시리아 공습에 나선 자국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S를 포함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오늘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터키의 요청에 따라 나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가 오늘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나토 관리는 이번 회의는 터키가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또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터키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터키 측으로부터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미군은 이번 사건에 개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했지만 이들의 상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조종사 두 명이 낙하산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는 그 뒤 조종사들 중 한 명이라며 자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그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러시아 크루즈 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지나 시리아 내 여러 표적을 타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부 쿠르드 자치군의 공항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르빌 공항과 술레이마니아 공항을 48시간 동안 폐쇄했으며 이에 따라 두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상업용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르빌 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 민간 항공청으로부터 카스피해에서 발사돼 이라크 북부를 지나 시리아로 향하는 미사일로 인해 항공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의 한 호텔이 오늘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판사 한 명과 경찰관 두 명 등 모두 네 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엘 아리시에 있는 스위스인 호텔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도 12명이 다쳤으며 이 호텔에는 이집트 총선거를 앞두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판사들이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군 당국은 폭발물을 싣고 호텔로 접근하던 차량에 군과 경찰이 발포해 차단시켰지만 반군 두 명이 호텔로 난입해 폭탄을 터뜨리고 객실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군은 또 공격범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그러나 자신들이 테러를 일으켰다며 자살폭탄 공격에 가담한 요원은 2명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핵심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지하철과 학교들이 오늘로 나흘째 폐쇄되고 있습니다. 찰스 미첼 벨기에 총리는 브뤼셀에 심각한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적어도 다음 주까지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로코 당국도 벨기에 측으로부터 파리 테러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 추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남부 몽루주 외곽의 한 쓰레기통에서 어제 자살 공격용으로 추정되는 폭탄 조끼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 미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친지 방문 등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국무부는 ISIL과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하고 있다고 여행 경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추수감사절인 26일과 27일을 고도의 경계태세를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